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라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골문 안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번개에 맞을 확률은 600만분의 1, 또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8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600만 또 8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우리에게 먼 단어라서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하지만 그 확률이 엄청나게 매우 매우 낮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600만 명 중에 한 사람, 또 8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 살면서 벼락을 맞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될 일이 거의 일어나기 힘들다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그와 유사한 정도의 일어나기 힘든, 아주아주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그것도 연달아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에서 왕을 모시는 내시들이 반란을 모의했는데 그것을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알아채고 왕의 암살 임무를 밝힘으로써 왕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공 행상이 확실했던 페르시아에서 그 일이 아무런 보상 없이 묻힐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앞필 악당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먹고 왕에게 아뢰고자 결심하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작은 군소국가도 아니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역대일기에 기록되어진 양이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그 중에 5년 전에 일어났던 모르드개의 암살 모반 사건을 밝혀냈던 일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될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왕이 보상을 결심하고 밖에 누군가 없는지 물었을 때 하필 또 하만이 밖에 있을 확률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의 일들이 단독으로 벌어지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인데 저렇게 연달아 발생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 일들 중에 만약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다이나믹한 역전의 짜릿한 결말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사는 밤에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역사의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쪽은 남성이지만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 남녀가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밤에 여성의 입김에 의해서 남성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말입니다. 역사는 밤에 만들어진다 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역사는 모든 것이 천하에 드러나는 대낮, 환한 그 대낮보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밤에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획을 긋는 사건들이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의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의 뉘앙스를 어느 정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한글 성경에는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문자적으로 잠이 달아났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발이 달려있지도 않은 잠이 달아날 수가 없을 것인데 에스더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연히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이 능동적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왕은 제국의 대소사가 기록되어 있던 총망라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힙니다. 그 중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왕의 내시의 음모를 유다 사람이었던 모르드개가 밝혔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아무것도 상을 베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는데 이 모르드개도 그렇게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온 유다인이나 또 그 후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기로 결심한 시점에 제국의 인자였던 악당 하만은 보기만 해도 껌뻑 죽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뻣뻣하게 나왔던 그 모르드개를 속히 죽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새벽 일찍부터 왕궁 바깥뜰에 가서 왕을 접견할 준비를 했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는 자기가 모르드개를 죽이겠다라고 요청만 하면 왕이 자신의 청을 쾌히 승낙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미 모르드개의 목을 달아놓을 나무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왕의 명령 한마디만 있으면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아 죽이겠다는 자기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의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는 자본 기자의 말을 하만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모르드개에게 상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바깥들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침 그 일을 맡기기에 가장 적합한 하만이 그곳에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죠. 왕은 대기하고 있던 하만을 자기에게 오도록 명령하였고 당연히 하만은 그것을 자기의 요청을 고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모르드개를 죽이겠다는 요청 말입니다. 그런 하만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든 것은 왕의 말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왕은 그런 질문을 할 때 심중에 모르드개를 두고 한 말이었지만 하만은 주제넘게도 그것은 자기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하만의 김칫국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지만 하만 본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보다 즐거운 상상의 나래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이에 연인일 경우 또 부부일 경우 직접적으로 상대, 당신이라고 밝히기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상대를 3인칭화 시킨다든지 또 간접적인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곧 생일을 맞게 되는 아내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민이 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별도 따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곧 생일을 맞게 되는데 생일 선물로 어떤 것을 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받은 아내는 당연히 남편이 말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을 한 뒤 자기가 필요하고 가지고 싶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배려심이 깊은 아내라면 남편의 주머니 상황을 그 사정을 고려하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하만도 아마 왕이 자신에게 그렇게 영광과 존귀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받고 싶은 가장 최고의 대우,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고 또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에스코트 되어서 온 거리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칭송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대급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일 하나를 왕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영화제 시상식 정도의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레드카펫이 입구부터 쫙 깔리고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배우를 주목하면서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사정없이 터지는 환호와 또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축제 같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빨리 김칫국을 마신 하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최고로 증오하던 유다인을 진멸하려던 그 디데이를 받아놓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을 그 남은 날조차도 기다리기 힘들어서 지금 당장에 죽이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왕께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인물인 모르드개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가 그 모르드개를 에스코트하면서 성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모르드개를 높이는 일에 시중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말했던 것을 모르드개에게 시행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왕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왕이 입던 옷과 또 왕이 타던 말을 태우고 모르드개를 에스코트하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내린 그 이벤트가 빠짐없이 시행되고 끝나고 난 뒤에 하만은 12절에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당한 굴욕적인 일들을 알리니까 그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이 뜨죠?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의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13절에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 이미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가정의 의미로도 쓰이고 또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용례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이라고 가정의 의미로 번역되어졌지만 그의 아내 세레스와 또 친구들은 이미 모르드개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접속사임을 NIV 성경에서처럼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유의 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 종일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온 남편에게 하는 부인의 말치고는 참으로 정이 없고 가혹하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실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 7장 이후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의 말은 하만이 결국 자신이 만든 나무 위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이 씨가 됩니다. 그들의 말은 결국 뒤에 겪게 될 하만의 운명에 대한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어떤 성경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국부론을 지은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길흉화복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역사와 흐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우연에 우연이 겹치는 이런 일들은 그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밝혀냈다면 또 그것이 그때 묻히지 않고 높은 상과 치하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면 악당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고자 결심할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잘 잤거나 역대 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다면 또 하필 많은 역대 일기의 분량 가운데 모르드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그날 읽었다면 왕이 모르드개의 보상을 결심했을 때 하만이 그때 밖에 없었더라면 이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고 어긋났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이다 같은 하만의 굴욕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와 인간의 모든 일이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면서도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단순히 등장인물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자기가 만든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180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향하는 사건이 하나도 아니고 연속해서 계속 흘러간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힘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에스더 6장에서는 주인공들인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활약이 일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모르드개가 수동적으로 등장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개입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섭리로 인생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해철 씨라는 한때 유명했던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 신해철 씨가 학생들에게 강의식으로 특강을 했던 영상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비결을 그는 운이라고 말합니다.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또 그대에게라는 운동 행사에 18번 응원가로 나오는 명곡을 작사 작곡하여 히트시켰으며 또 그 뒤 꾸준한 방송 활동과 소신 있는 발언으로 지성을 겸비한 성공 유명 연예인 중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그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성공하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하였다고 하는 또 지성을 갖추었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의 통찰이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성공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자기가 무엇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뛰어나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의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깨달은 것만 해도 어쩌면 그는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게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뛰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아님을, 자신의 탄탄대로의 성공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인생에 대해 남보다 한 단계 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원인을 운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하고 아주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구렁이 담 넘어갈 때 사용할 법한 피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성공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은 알겠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결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까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섭리대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상황에 대처하거나 또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 전혀 없을 때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기도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는 안 좋아 보이고 참 어려워 보이지만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 안에 내 인생도 붙들린 바 되고 있기에 그분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명사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와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국가를 잃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에 포로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먼 이방 땅까지 와서 나라를 잃은 소수민족으로 다른 민족과 섞여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실까, 관심이 있으실까 하는 당시 유다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고 보호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진멸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 민족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오늘 주님의 백성된 우리도 사랑하시고 계시기에 동일하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행동이나 상황이 예기된 결과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페리페테이아, 즉 운명의 역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미리 치아나 시상을 받았더라면 역사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또한 우리는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포로로 잡혀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지만 공중에 새를 기르시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그분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각과 또 예측을 벗어나는 방법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길임을 늘 인정하며 믿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때로는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약한 믿음에 의심이 생기려 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든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도 그렇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